BOA 세계뉴스입니다. 미국에서 하루 평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 자료에 따르면 8월 첫주 평균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10만 1,000명을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집계하는 1일 평균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긴 것은 올해 2월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 6월에는 만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에서 다시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델타 변이가 확산하기 때문입니다. 로시엘 월렌스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은 최근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코로나 자료들은 미국 내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수십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며 이는 코로나 확진자가 정점을 찍었던 올해 1월과 비슷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월 1일 신규 확진자는 25만 명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백신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확진자가 크게 줄었다가 최근 다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 자료에 따르면 1일 평균 사망자 역시 평균 270명에서 8월 첫 주엔 500명으로 치솟았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국 올림픽 대표 선수단과 화상 대화를 갖고 선수들의 노고에 치화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7일 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도쿄 올림픽에 출전한 미국 국가대표 선수들과 화상으로 대화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선수들이 너무나 자랑스럽다라며 여러분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를 상기시켜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오는 가을에 도쿄 올림픽 선수단을 백악관으로 초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7일 도쿄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여자 육상 400m 계주견선에서 올림픽 7년 연속 우승을 거뒀습니다. 미국은 이로써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 39개와 은메달 41개, 동메달 33개 등총 113개로 가장 많은 메달을 따내는 성과를 일궜습니다. 한국은 금메달 6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0개 등총 20개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도쿄올림픽은 8일 폐막식을 끝으로 17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북부 자우지안주의 주도에 진격했습니다. 자우지안주의회 모하마드 카림 의원은 7일 탈레반이 자우지안주의 10개 도시를 장악했으며 주도 시베르간에도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정부 측은 하지만 시베르간이 탈레반에 의해 완전히 장악된 건 아직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아서 앞서 탈레반은 아프간 남서부 님루주주의 주도인 자란지를 점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미국이 아프간에서 철수 작업을 시작한 이후 주도가 탈레반에 점령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아프간 내 34개 주도가 탈레반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미군과 북대서양조약 기구 나토군이 철수하면서 탈레반은 아프간 주요 도시는 물론 외곽 지역들까지 점령해 나가며 총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카불 주재 미국 대사관과 영국 대사관 측은 7일 자국 국민들이 즉시 아프간에서 철수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을 보이고 있는 그리스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해 당국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7일 아테네 북부 에비아 섬에서는 산불에 피해 해안으로 나온 주민과 관광객 수백 명이 배를 타고 섬을 떠났습니다. 지난 3일 시작된 에비아 섬 산불은 순식간에 퍼져나가 수천 면에 이르는 에이커에 달하는 산림을 불태웠으며 10여 개 마을 주민들이 대피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수도 아테네 상공은 검은 연기로 뒤덮였고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있는 고대 올림픽 발상지인 올림피아도 화염의 위협에 노출됐습니다. 키리아코스 미초타기스 그리스 총리는 7일 기록적인 고온과 이로 인해 촉발된 산불 사태로 그리스가 악몽 같은 여름을 겪고 있다며 정부의 가장 우선적인 임무는 인명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북한 내일 평안도와 황해도는 오전에 맑은 후 오후에 구름 많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함경도는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와 함경도, 황해도는 5에서 60mm, 함남 남부 동해안은 50에서 100mm가 내리겠습니다. 많은 곳은 200mm 이상이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4도로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이 제구 후 태풍 루핏의 영향으로 이 동해 북밭바다의 물결은 1에서 4m로 높게 일겠고 서해 북밭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뉴스 김현숙입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경주입니다. 지난 한 주간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미한 연합훈련 취소를 요구하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연합훈련에 대한 결정은 미국과 한국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아무래도 미한 연합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습니다. 북한이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담화를 발표를 했는데요. 뭐 북한이 미한 연합훈련을 문제 삼으면서 중단을 요구한 게 새삼스럽지는 않습니다만 이번에는 그 시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한 통신 연락선이 복원된 지 사흘 만에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서 이런 입장을 내놓는데 먼저 이런 담화를 내놓은 의도 어떻게 분석을 하면 좋을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이 남북한의 통신 연락선 복원 사흘 만에 이런 담화를 낸 것 때문에 미국과 한국 내 일부 전문가들이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석을 보면요, 대체로 이 북한이 김여정의 담화를 통해서 미국과 한국 동맹을 분열시키고 두 나라를 분리하려는 의도가 있다라는 그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서 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이 통신선 복원을 계기로 한국 내에서 연합훈련이 연기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를 원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이 통신선 복원과 연합훈련을 아주 일치시켜서 애초부터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 이런 분석을 일부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예.
그렇지만 또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이 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비난 그리고 중단 요구는 북한 측의 오랜 주장입니다. 시점이 통신선 복원과 맞물리면서 그런 측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훈련이 임박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담화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예.
잘 아시는 대로 북한은 미국과 한국의 연합훈련이 대북 적대시 정책의 주요 사례라고 오랫동안 주장을 하면서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예.
이 연합훈련이 북침전쟁 연습훈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여정 부부장의 사례를 보면 이 앞서서 지난 3월에도 당시에 이제 연합훈련이 실시되고 있는 와중에 담화를 내서 한국과 미국을 강하게 비난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김여정 부부장은 담화에서 이 훈련 실시로 인해서 3년 전에 따뜻한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상당히 위협적인 발언을 했고요.
네.
또 훈련과 관련해서도 실시 자체가 문제이지 훈련이 축소돼서 실시된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덜 삼거나 안 삼거나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훈련 자체의 중단을 강하게 또한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북한은 이 연합훈련과 관련해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자신들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유예한 데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연합훈련 중단을 밝힌 바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약속 위반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네.
일부 전문가들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남북 통신선이 1년여 만에 복원된 건 남북 간의 큰 뉴스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4월 이후에 남북한 정상 간의 친서를 교환한 것도 뭐 한국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국 내 일각에서는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얘기되고 있는데 김여정 부부장 담화에서는 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 확대 해석이고 때일은 경솔한 판단이다. 이렇게 일단 선을 긋고 나서는 모습이군요.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이제 그 대남 대미 관계를 총괄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이를 담화를 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담화 내용을 보면 그 연합훈련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정상회담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예.
아, 남조선 안팎에서 북남 순회회담 문제와 여론화하고 있는데 이는 때일은 경솔한 판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뭐 그동안 말 그대로 그동안 이제 남북 간 정상들이 이제 친서 교환을 통해서 합의한 것이 통신선을 복원하자는 것이었지 언제 우리가 그 정상회담을 하자고 이제 합의했느냐 이런 뜻으로 하나 볼 수 있고요.
예.
또 다른 하나는 조금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그동안 북한이 그 친서를 통하고 통신선 한 다음에 한국의 언론, 신문, 방송 이런 보도를 통해서 아마 굉장히 자세히 한국의 그 반응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문재인 대통령이 통신선 복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해서 이제 남북 관계를 회복하고 또 정상회담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도 북한이 이제 파악을 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상회담하고 연합훈련을 슬쩍 연계시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정상회담을 하고 싶으면 군사훈련을 중단해라 이렇게 이제 촉구하는 그런 뜻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주목할 점은 북한이 이제 이렇게 그 문제를 제기하면서 어떤 표현을 썼냐면 때일은 경솔한 판단 이렇게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예.
군사훈련을 하면은 정상회담을 안 한다 이런 것도 아니고 또 훈련을 하면 정상회담 꿈도 꾸지 마라 이런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때이르다 경솔하다 이런 판단을 썼기 때문에 일종의 한국이 하는 걸 봐서 이것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 이렇게 상당한 그 여지를 남겨놨다 이렇게 그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 그 북한은 지난해 6월 그 연락사무소 이런 거 폭파 또 통신선 차단 이런 걸 하면서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 굉장히 거의 욕설에 가까운 그런 그 비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네.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슨 저 삶은 소대가리니 그런 표현도 썼고 전응하다 이런 표현도 써 그랬는데요. 이번에는 그런 그 내용은 없고 비교적 좀 온건한 그런 단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아마 여러 가지 그 이번 그와 관련해서 연합훈련 중단을 촉구한 건 틀림없는 사실이긴 하지만
네.
여러 가지 계산이 깔려 있지 않느냐 여지를 남겨놓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연합훈련을 중단해야 된다 이런 북한 측의 요구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국방부 부승찬 대변인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과 관련해서 시기, 규모, 방식 등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고요. 한미 당국에 의해 결정될 사안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한국 국방부 대변인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통일부, 청와대 이런 한국 정부의 입장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예, 그 한국 통일부는 이례적인 입장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훈련 연기가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을 고위 당국자가 직접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예.
이전에 상당히 조심스러웠던 입장 표명과는 좀 다른데요. 훈련 연기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의 이유로 일단은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델타 변이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특히나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 델타 변이로 인해서 신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정상적인 훈련 진행은 어렵고 따라서 무리하지 말고 연기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런 지적이고요. 더 중요하게는 이번에 통신선이 남북 간에 복원된 것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대북 관여를 해야 되겠다. 지금이 미국과 한국이 공조를 통해서 대북 관여를 본격화할 수 있는 적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미국의 입장에서도 이 한반도 평화정착 그리고 비핵화 협상에 있어서 지금의 기회를 살려내는 게 매우 유익한 성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한국 정부 통일부의 고위 당국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 정부는 사실 그동안에 남북관계를 추동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미북 간의 비핵화 협상도 진전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오랫동안 제시해 왔는데요.
예.
이번에 통신선 복원이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고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입장을 고위 당국자들이 이곳저곳에서 분명하게 표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말씀하신 청와대의 경우에는 청와대는 일단 직접적인 언급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코로나 등 유연하게 대처한다라는 입장이고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서훈 국방부 장관에게 바로 이런 취지에서 유연하게 훈련에 임하도록 이렇게 그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
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도요. 이번에 훈련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국회에서 보고를 했는데요.
예.
전반적으로 아직 사실 한국 정부 내에서 미국 측과 어떤 쪽으로 결론을 내렸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예. 뭐 앞서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미한 연합 훈련이 그 미국 협상 국면에서 협상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변경되거나 연기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로 목전에 북한에서 김여정 부부장이 중단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나서 그걸 이제 한국 정부가 전부 다 미국이 취소한다면 마치 일각에서는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취소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뭐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때문에 상당히 한국 측에서는 이게 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최용기 기자?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이들 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국 정치권이 지금 상당히 시끄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하나 말씀드릴 것은 기본적으로 한국 정부도 처음부터 무슨 연합훈련을 대규모로 실시하자 이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조용히 하고 차분하게 하자 이런 거기 때문에요. 이미 저 지난해도 그렇습니다만은 이미 그 기동훈련, 그러니까 실제로 그 미군과 한국군이 나서서 기동훈련을 하는 것도 사라졌고 또 포항 근처에서 하던 상륙훈련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사훈련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이제 지휘소 훈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지휘소 훈련이라는 게 뭐냐면 컴퓨터로 하는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적이 어디 어디를 쳐들어왔다 이렇게 컴퓨터로 하고 일종의 워게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네.
컴퓨터로 마치 저 워게임 하듯이 컴퓨터로 가상의 훈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과거 텔레비전에서 봤던 그런 훈련하고는 상당히 벌써 그 축소가 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네.
그 이런 상황이었는데 김여정 부부장이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규모나 형식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전면 취소 중단해라 이런 것을 얘기해왔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복잡한 그런 상황인데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북한이 일종의 그 상당히 그 내정 간섭을 심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군사훈련이란 기본적으로 이제 어느 나라나 안보 국방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뭐 자체적인 필요에 의해서 코로나가 발생했다든가 무슨 재해가 발생했다든가 이렇게 축소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네.
북한의 부부장이 중단하라고 요구를 해서 이런 훈련을 중단할 수 있느냐 이런 하나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라서요. 한국
네.
정치권이 상당히 시끄러운데요. 이런 일이 이제 처음 있던 게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이제 바로 그런 일이 생겼는데요. 당시 북한이 지난해 6월이죠. 그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그 일을 금지하는 그러니까 탈북자 단체들이 당시 그 대북 전단을 살포해서 문제가 됐는데 북한이 이런 걸 금지하는 법을 악도 좀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실제로
예.
한국에서 이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한국 그 언론에서 이것이 마치 저 김여정 하명법 아니냐 이렇게 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에도 그 비슷한 현상이 지금 한국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일단 앞서 윤국한 기자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통일부는 남북한 통신선 복원을 계기로 남북관계도 진전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미북 대화 재개까지 가는 구상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렇다면 문제는 뭐 북한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느냐, 계획대로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일단 연합훈련을 뭐 중단하라고 요구를 했고 또 이것이 남북관계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하는 뭐 재미없는 전주곡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상황은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훈련이 그대로 강행이 되는 경우와 또 취소되는 경우 이럴 경우 남북관계는 앞으로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도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예, 사실 뭐 훈련 자체가 취소되거나 연기된다거나 이렇게 한다면은 이제 그 통신선 복원으로 반전의 계기를 잡은 남북 관계가 진전될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난 4월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여러 차례 일부 한국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10차례 넘게 친서를 주고받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단순히 이 10차례가 넘는 친서 교환을 통해서 그 통신선 복원 정도를 합의하는 선에 대화에 그쳤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상들이
네.
여러 가지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고 또 미북 간의 비핵화 협상 재개 그리고 여기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일부 논의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연합훈련은 이 상황에서 1차 말하자면 도전 과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김여정 부부장이 이번 담화에서 지금을 중요한 반전의 시기라고 이렇게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만큼 일단 연합훈련의 연기나 또는 축소 시행 이런 것들이 일단 단기적으로 남북관계의 진전, 이 향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불문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또 다른 한 경우 이제 축소된 형태라는 관측들이 많이 있지만 예정대로 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는 일단은 당장 남북관계가 진전을 보기는 어렵고 그보다는 이제 냉각기를 한동안 이어가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 남북 간의 4월부터 이뤄져온 정상 간의 친서가 그리고 이를 통한 통신선 복원이 연합훈련 하나로 그야말로 다시 그야말로 무위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보는 전문가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예.
당장은 북한이 비난을 하고 냉각기가 일정 기간 있겠지만 그러나 중기적으로는 아니면 그렇게 머지않아서 이런 다시 남북관계에 뭔가 대화의 국면은 충분히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한국 정부는 이 코로나 국면에서 화상으로 통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 갖춰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북한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내년 5월에 끝나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다. 그 남북 화해와 협력에 상당히 중요성을 두고 그동안 세 차례나 정상회담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뭔가 진전을 보는 것이 그것이 어떤 것이 됐든 자신들에게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음직하다는 그런 분석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네. 연합훈련 강행이 그 남북관계 진전의 어떤 그 시기나 속도를 어느 정도 조절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지언정 큰 방향에서는 북한이나 한국 정부에서 어떤 구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가 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북한도 이 통신선 복원을 통해서 한국 측으로 뭐 더 나아가서는 그 미국 측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당장 언론에서는 지금 뭐 북한 식량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쌀, 비료 이런 인도적 지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된다면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봐야겠군요. 최용태 기자.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남북한이 그동안 뭐 그야말로 수백 번 그 회담과 접촉 이런 것을 해왔기 때문에요.
네.
회담은 아직 뭐 남북 간의 시작도 안 됐지만 앞으로 아마 서너 달 동안 남북 간이 어떤 시나리오에 따라 그 이걸 끌고 가겠다 이런 것은 한국은 한국대로 계획이 있는 거고요. 북한은 네. 북한대로 아마 계획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쌀, 비료 같은 그런 그 지원 문제입니다. 네. 북한이 지금 지금 식량난이 상당히 심하고 대략 한 80만에서 130만 톤 정도 중간을 잡으면 100만 톤 정도 식량이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북한이 만일 그 연합훈련을 문제로 그 한국과의 모든 관계를 다시 뭐 냉각시키고 끊는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북한만 손해입니다. 북한이 네. 받을 수 있는 식량, 비료 이런 인도적 지원을 받기가 곤란해진 그런 상황이죠. 참조로 지금 북한이 100만 톤 정도 식량이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한국이 그 아시겠지만 지난 2019년도에도 당시 그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5만 톤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이제 북한이 거부를 해서 이행이 안 됐고요. 네. 그 뒤로 나온 바로는 한국의 그 이인용 통일부 장관이 상당량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보면은 한 10만 톤 이상 그 쌀이나 비료 이런 것을 지원하고 이 밖에도 이제 의약품 또 백신 이런 것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북한도 아마 연합훈련을 이후로 남북관계를 상당히 그 어렵게 만들고 이렇게 되면은 이 같은 인도적 지원을 받을 길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요. 예. 북한도 나름대로 그 손해다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예, 근데 그런 분석도 분명히 설득력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이나 언론들은 보면은 북한이 이번에 그 남북 통신선을 복원하게 된 주된 배경 중에 하나로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들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렇지만 북한이나 한국이나 또는 외부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것을 염두에 두고 남북관계를 좀 더 그 본궤도로 올려놓기로 통신선 복원을 통해서 구상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또 한 측면입니다. 사실 예. 북한은 그동안에 지금까지도 보면은 이 국경을 폐쇄한 것뿐만 아니라 국제 구호단체들의 인도주의적 지원도 거부해온 상황입니다. 네. 이것이 꼭 그러니까 내부적인 요인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북한이 한국 등으로부터의 쌀이나 비료 지원을 염두에 두고 관계를 정상화하려 하고 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실 추측에 불과한 것이고요. 네.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한국 정부나 국제사회가 그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더라도 이것은 북한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사실 드러난 상황은 북한이 이런 것들을 다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굉장히 두고 봐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일단은 뭐 미한 연합훈련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관심사가 됐는데 예년에는 8월 중순 정도에 훈련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년과 같은 경우를 본다면 최소한 다음 주 이 정도에는 미국이나 한국 측에서 발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뭐 한국도 미국도 구체적인 그 발표 한다 안 한다 이런 그 발표가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일종의 뭐 암중 모색을 하고 있다 이런 그 거로 보이는데요.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개 지금 8월 중순 그러니까 16일부터 훈련이 시작되지 않겠냐 그렇게 아마 당초에 그 한국과 미군이 아마 이 같은 일정을 잡았던 것 같고요. 처음 며칠 동안은 아마 훈련을 하기 전에 한국군과 미국군 장교들이 만나서 일종의 그 사전 훈련 그 이런 것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휘소 훈련 이런 것을 하는데요. 대체로 보면은 이번 훈련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휘소 훈련 컴퓨터로 하는 워 게임이 주로 될 것이다 이런 얘기 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한국군이 중시하는 것은 훈련을 해야 그 이번 것이 그 전작권 그 이전 문제와 그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훈련을 해서 한국군의 능력을 평가하기로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것이 있기 때문에요.
네.
훈련을 안 하게 되면은 이 같은 그 평가할 기회가 그 없어지는 그런 측면도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의 좀 반응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서 국무부는 확고한 방어태세를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국방부는 연합훈련 결정은 미한 상호협의에 따라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국무부 확고한 방어태세를 유지하겠다라는 그 발언,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이것은 뭐 국무부나 국방부가 항상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언급이 있을 때마다 따라붙는 그런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네. 무슨 연합훈련을 하겠다거나 뭐 이런 내용의 방향성을 보여준다기보다는 국무부나 국방부는 미한 동맹에 맞단 굳건한 그 공약, 그 방어태세에 대한 이런 것들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다 이런 얘기고요. 네. 따라서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한반도에서 한국 방어를 위한 공약 이것은 철통 같고 또 여기에 따라서 확고한 방어태세를 유지한다 이런 표현이다. 특별히 어떤 그 훈련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담화가 한국과 미국의 동맹 관계에 틈을 내기 위한 의도로 보는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한국 문재인 정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이번 담화를 통해서 미국과 한국이 서로 다른 의견으로 부딪히길 원하는 것이다 이런. 분석이었습니다. 자, 최용기 기자, 미국 내 전문가들은 미한 연합훈련 중단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미국의 전문가들은 그 훈련 중단 가능성을 비교적 낮게 보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이제 미국의 북한 전문가인 켄 고스 국장도 북한의 의도가 미한 동맹 관계에 이제 쐐기를 박으려는 틈을 벌리려는 그런 의도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다른 전문가들도 이제 대체로 그 비슷한 그런 견해인데요. 조셉 디트라니 전 미국의 그 육자회담 차석 대표였던 분이 있는데 이분 얘기로는 통신선 연결을 대가로 훈련을 중단시키려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다른 전문가들은 이제 군사 훈련을 그 한국을 활용해서 훈련을 중단시키려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전문가들이 또 어떤 얘기도 하냐면 북한이 지금 한 거라고는 지금 그 전화선 그러니까 통신선을 다시 연결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그 감사라고 훈련을 중단해야 하느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통신선에 복원했다는 그 이유 하나로 훈련을 중단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고요. 네. 좀 더 부연의 설명을 드리면 그야말로 그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싶으면 본격적으로 미국과 북한이 마주 앉아서 비핵화 협상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네. 비핵화 협상을 하면 지난번에 싱가포르 그 회담에도 뭐 합의가 됐습니다만은 미북 간의 관계 정상화, 평화 체계 이런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예를 들어서 비핵화를 하겠다. 그러니 우리도 미국도 북한에 대해서 위협을 하지 말고 그 위협이 되는 훈련을 중단해라. 이렇게 되면은 같은 훈련 중단이라도 이건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네. 그렇지 않고서 지금 당장 하나 통신선을 복원했다는 이유만으로 미국이 군사훈련을 중단하기로는 상당히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북한의 미한연합훈련 중단에 대한 미국의 정부의 논평 그리고 또 전문가들의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자, 뉴스 포커스 마지막 주제입니다. 이번에는 한국국가정보원의 국회 보고 소식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3일 국회에서 국정원장이 한 이야기인데 뭐 남북관계, 미북관계를 좀 그 뭐랄까요 가늠해 볼 수 있는 몇몇 발언들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일단 미한이 연합훈련을 중단할 경우 남북관계 상응조치 의향을 표출한 것 국정원이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연합훈련을 중단하면 북한이 뭔가 상응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사실 북한이 그런 것을 명시적으로 얘기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렇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는 지금 현 시점을 중요한 반전의 시기다 이렇게 말하자면 규정한 부분이 나오고요. 네. 훈련이 열릴 경우에 북남 관계의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하는 전주곡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지금 훈련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이후에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국정원으로서도 상당 정도 이제 관측하고 분석하고 또 파악한 정보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알 수가 없겠지만 상응 조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표현이 그렇지만
네.
훈련이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중단되거나 취소하면은 이제 한국 정부가 그동안 남북 관계 발전 방안으로 모색해 왔던 것들을 실현에 옮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단순히 통신선 복원에서 그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단을 네. 일단 연결해 놓은 확보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이 확보된 수단을 활용해서 남북한이 뭔가 진전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인데요. 여기에 북한도 상응하는 어떤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국정원장이 얘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미 한국에서는 잘 아시는 대로 통신선 복원 이후에 한국 통일부는 민간단체들의 대북 지원 물자 반출을 허용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또 상당 액수의 남북한 협력 그 기금도 조성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예.
일단은 인도주의적인 지원부터 시작해서 남북 간의 협력 이 방안을 좀 더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고요.
네.
상응 조치라고 하는 것은 북한도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관계를 순차적으로 진전시켜 나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국정원장이 파악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예. 자, 그리고 또 나온 이야기가요. 북한이 미북 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광물 수출 허용, 정제유 수입 허용, 또 생필품 수입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국정원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이것도 이제 북한 측에서 국정원을 통해서 한국에 직접적으로 이런 조건을 제시를 했다면 이야기를 해준 거라면 북한이 사실상 한국을 통해서 미국과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대목인데 이건 어떻습니까? 최용규 기자.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박지원과 아마 국정원장이 국회 보고를 하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미북 회담이 이루어지려면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물 수출, 정제유 수입 허용, 생필품 수입, 그리고 무슨 그 양복지 뭐 이런 얘기도 해서 이런 것들을 허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아마 그 언론에는 자세히 보도는 안 됐습니다만은 그동안 국정원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몇 달간 북한과 그 접촉이 있었다 이렇게 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를
네.
통해서 이제 북한이 생각하는 일종의 뭐 전제 조건, 북미 회담의 그 전제 조건에 대해서 국정원이 그것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 중에 일부가 아마 이것에 대해서 그 국회 보고에 대해서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 이제 흥미로운 사실은 바로 이런 겁니다. 국정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 국회 한국 국회에 나와서 얘기를 했을 적에는 이것 말고도 북한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조건 이거에 대해서 국정원이나 이런 한국 측에다 얘기를 했을 것이고
네.
한국이 이 같은 입장을 아마 미국 측에다도 충분히 설명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 간에 지금 공식적인 회담이나 접촉이 별로 없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네.
북한은 이미 그 한국을 통해서 미국과 일종의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을 하고 있고 좀 확대 해석을 하면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한국을 일종의 그 중재자로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까지 가능한 그런 대목입니다.
북한이 그 미북 대화의 재개 조건으로 내걸었던 게 여러 차례의 성명을 통해서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이번에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이것이 맞다면 몇 가지의 제재 완화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을 요구한 건데 저희 BOA에서 또 자주 전해드렸습니다만 미국에서는 북한을 향해서 언제 어디서든 전제 조건 없이 우리는 대화에 응할 용의가 있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북한은 이런 이런 조건으로 우리는 대화 나눌 수가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미국과 북한의 입장이 서로 다른 것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걸 다르다라고 하면은 또 다를 수도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네. 북한은 전제 조건 없는 대화는 필요 없다라는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북한은 미국과 그동안의 세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서 논의한 내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 시점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북한의 입장이고요.
네, 네.
그것은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결렬로 끝났지만 양측의 실무진들이 사실상 합의했었던 말하자면 북한의 영변을 포함한 핵시설 폐기에 그 상응 조치로 미국이 일부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 아니었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은 출발이다.
네.
실무진들이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다. 이런 맥락이고요.
네.
전문가들은 바로 이런 차원에서 북한이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이후에 대화 그리고 접촉 제안에 응하지 않고 있는 배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
일부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대화 제안이 사실 구체적인 내용 없이 모호한 측면이 많이 있다 이런 지적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은 전제 조건 없는 만남이 아니라 미국과는 달리 우리가 해왔던 부분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입장이 어떤지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말하자면 논의를 토대로 해서 여기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인지 상당한 진전이 이뤄진 그 논의에 대해서 그 틀을 어떻게 네. 인정하고 시작할 것인지 밝히라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 이 부분에서 좀 부딪히는 면이 있고 북한은 어쩌면은 자신들에게 공이 넘어온 것이 아니라 이미 일찌감치 공은 미국에 넘겼고 아직 우리가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 이런
예.
입장이라는 그런 전문가 분석도 없지 않습니다.
예. 뉴스 포커스 이 시간에는 미한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한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그리고 미국의 분위기 또 앞으로 남북 통신선 복원을 계기로 남북 관계 더 나아가서는 미한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도 잠깐 좀 짚어봤습니다. 뉴스 포커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박형주였고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VOA.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안주인들의 부정입니다. 25대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 부인 아이다는 건강이 몹시 좋지 않았습니다. 자주 발작을 일으켰고 혼자서는 움직이기 힘들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아이다 맥킨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강인한 모습을 보였고요. 남편을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25대 퍼스트 레이디 아이다 맥킨리를 알아봅니다.
병약한 아내에 대한 맥킨리 대통령의 헌신만큼 아름다운 것도 없다. 대통령의 아내는 몸과 마음이 다 병들어 있었다. 끔찍한 병이 아이다 맥킨리의 정신까지 훼손한 것이다. 덕분에 윌리엄 맥킨리는 아내를 지켜주는 기사가 됐다. 좀 더 헌신적이고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해갔다.
네, 언론인 찰스 톰슨이 맥킨리 대통령 부부를 관찰하고 나서 한 말인데요. 백악관에 들어갔을 당시 퍼스트 레이디 아이다 맥킨리는 건강이 몹시 좋지 않았습니다. 혼자서는 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는데요. 하지만 늘 그런 모습이었던 건 아닙니다. 윌리엄 맥킨리와 처음 만났을 무렵의 아이다는 젊고 생기에 넘쳤고요. 유복한 집안의 딸인 데다 지적이고 아름다워서 많은 남성의 구애를 받았습니다.
아이다는 1847년에 오하이오주 켄튼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은행가였는데 그 지역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었죠. 아이다의 할아버지는 지방신문사를 설립하고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다는 오하이오주에서 상당히 좋은 집안 출신입니다. 사립학교에서 교육을 받기도 했고요. 19살 때는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예비 신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알기에 아이다는 매우 매력적이고 재치 있고 똑똑한 여성이었습니다.
텍사스 역사협회 자문인 역사학자 존 레플러 박사의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아이다는 1남 2녀 중에 장녀였는데요. 아이다의 아버지 제임스 섹스턴은 두 딸을 몹시 사랑해서 원하는 건 뭐든지 해주려고 애썼습니다. 예술과 세계를 보는 안목을 키워주려고 6달 동안 유럽 여행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유럽 여행에서 돌아온 뒤 아이다는 아버지 은행에서 창구 직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여성이 은행에서 일하는 경우는 드물었는데요. 아이다는 숫자에 매우 능해서 은행 업무를 잘 해냈고요. 그 즈음에 장래 남편이 되는 윌리엄 맥킨리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윌리엄 맥킨리는 아이다에게 미친 듯이 빠져들었다. 그동안 억눌러온 열정을 아이다에게 모두 쏟아붓는 듯 했는데 아이다 역시 마찬가지였다. 연회장에서 맥킨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초조해서 어쩔 줄을 모르며 찾아다녔다.
당시 윌리엄 맥킨리는 별로 돈은 없었지만 장래가 기대되는 청년이었습니다. 남북전쟁에 나가 싸운 영웅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방검사로 선출되는 등 지역사회에서 좋은 평판을 쌓고 있었는데요. 1871년 1월 23살 아이다 섹스턴은 4살 위인 윌리엄 맥킨리의 아내가 됐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다의 아버지가 사준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요. 결혼하고 몇 년 안 돼서 맥킨리 부부는 개인적으로 큰 불행을 겪게 됩니다. 다시 역사학자 존 레플러 박사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She had her first child in 1871.
아이다가 첫 아이를 1871년에 낳았는데 어머니 이름을 따서 캐서린 케이트라고 불렀습니다. 케이트가 한 살이 좀 넘었을 때인 1873년에 아이다의 친정 어머니가 사망했는데요. 어머니를 잃고 얼마 안 돼서 아주 힘들게 둘째를 낳았죠. 둘째 딸 이름을 아이다라고 지었는데 태어나서 5달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아이다의 건강이 몹시 악화되기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두통뿐만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발작 증세를 보였는데 아이다가 간질에 걸렸다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관절 질환인 점막염, 신경과민증, 경련, 기절 등 여러 가지 증세를 보였는데요. 원인을 알기 힘들었죠.
둘째 딸을 잃은 아이다는 첫 딸 케이티에게 집착했는데요. 1875년에 케이티마저 4살도 안 된 나이에 장티푸스로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다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됐는데요. 살아갈 기력을 잃고 극심한 우울증에 빠진 겁니다. 제대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몸과 마음이 허약해졌지만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했고요. 남편이 정치적 포부를 크게 갖게 늘 격려했다고 레플러 박사는 말했습니다.
건강 문제가 있었지만 그것이 남편의 정치 활동에 장애가 되길 바라지 않았습니다. 아이다는 남편 윌리엄 맥킨리를 격하게 사랑했습니다. 그 점은 확실하죠. 안 좋은 몸을 이끌고 연회 같은 행사에 참석하면서 할 수 있는 한 남편을 도우려고 애썼습니다. 아이다는 또 사람을 보는 안목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남편에게 조언했습니다.
아내 아이다의 격려와 신뢰에 힘입어서 윌리엄 맥킨리는 정치인으로서 탄탄대로를 달렸습니다. 14년 동안 오하이오주 연방 하원의원을 지낸 뒤에 1891년에는 오하이오 주지사로 선출됐고요. 1896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았는데요. 당시 선거운동이 치열해지면서 맥킨리 후보뿐만이 아니라 아내 아이다까지 온갖 소문과 비방에 시달렸습니다. 여기서 다시 텍사스 역사협회 자문인 역사학자 존 레플러 박사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아이다가 영국의 간첩이다, 가톨릭 교도다, 그런 소문이 돌았죠. 당시에 가톨릭 교도는 개신교도가 대부분이었던 미국인들 사이에서 별로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아이다가 남편에게 매맞으면서 지낸다, 아이다가 미쳤다, 흑인의 피가 흐른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런 소문에 맞서기 위해서 공화당에서 아이다 맥킨리의 전기를 다룬 책을 펴냈습니다. 60쪽 정도 되는 작은 책자였는데 당시 공화당이 벌인 대규모 선거 홍보 운동의 일환이었습니다. 1896년 대통령 선거는 미국 정당이 소속 후보를 홍보하기 위해서 수백만 달러를 들인 첫 선거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대규모 홍보 운동의 일환으로 아이다 맥킨리의 홍보 책자가 나왔습니다.
그런 노력이 효과가 있어서 윌리엄 맥킨리는 1896년 선거에서 미국의 25대 대통령으로 선출됐습니다. 아이다가 백악관의 새로운 안주인이 됐는데요. 아이다는 전임 퍼스트 레이디 프랜시스 클리블랜드처럼 젊지도 않았고 활동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식 연회가 있으면 꼭 참석하려고 했었고요. 맥킨리 대통령은 그런 아내 옆에 꼭 붙어서 아내를 보살펴줬습니다.
맥킨리 대통령이 아이다를 아주 애지중지했습니다. 아이다를 위해서 일종의 간병인 역할을 했죠. 아이다가 국빈 만찬에 꼭 초대받게 했고요. 아이다가 만찬 자리에서 발작을 일으키면은 냅킨이나 손수건을 얼굴에 덮어주고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점점 익숙해져서 아이다가 발작을 해도 별로 신경 쓰지 않게 됐죠. 대통령이 대단한 일로 여기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말이죠.
아이다가 남편 맥킨리 대통령의 정책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확실히 단정지어서 말하긴 어렵다고 레플러 박사는 말했습니다.
아이다가 정책 면에서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실히 알기 어렵습니다. 1898년에 벌어진 스페인 전쟁을 예로 들면요. 전쟁이 끝난 뒤에 미국이 필리핀을 식민지로 삼을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이다가 미국인들의 필리핀 선교 활동에 큰 관심이 있어서 필리핀을 미국령으로 하기로 한 남편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아이다가 맥킨리 대통령의 금주 정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맥킨리 대통령이 금주 운동을 지지했는데 일부 아이다의 영향이었다는 거죠.
1901년 9월 뉴욕주 버팔로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이 무정부주의자의 총격을 받았습니다.
내 아내, 아내에게 얘기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해요.
맥킨리 대통령은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면서도 자신보다는 아내를 생각했는데요. 워낙 병약한 아내 아이다가 충격을 받고 발작을 일으킬까 봐 걱정했던 겁니다.
놀랍게도 아이다가 맥킨리 대통령 장례식에서 발작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두 번 다시 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었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발작을 많이 했는데 말입니다. 일부러 남편의 관심을 끌려는 행동이었나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이다가 질투심이 무척 심했으니까요. 남편이 다른 여성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이면 질투했습니다.
맥킨리 대통령은 생전에 아내 아이다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많은 희생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다는 매우 흥미로운 방식으로 남편의 정치활동에 도움을 줬다고 하는데요. 다시 역사학자 존 레플러 박사입니다.
백악관 행사라든가 다른 퍼스트 레이디들이 보통 하는 일은 많이 할 수 없었지만은요. 맥킨리 대통령이 아내를 무척 사랑한다는 걸 사람들이 깨달았고요. 그런 아내에 대한 헌신은 맥킨리 대통령이 매우 성실하고 믿을만한 사람이란 인상을 사람들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다가 그런 식으로 남편을 도왔다고 할 수 있죠. 또 한 가지 제가 아이다 맥킨리를 좋아하는 점은요. 아이다가 무척 강인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그런 문제를 견뎌내고요. 가능한 남편을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다 맥킨리는 남편의 장례식을 치른 뒤에 오하이오주 켄튼의 자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슬픔으로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이라 하던 의사의 경고와는 달리 혼자 6년을 더 살았는데요. 1907년 고대하던 남편 맥킨리 대통령의 기념비가 완성되는 것을 보고 몇 달 뒤에 59살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25대 윌리엄 매킨리 대통령 부인 아이다 매킨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미국 연방 상원이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예산을 통과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상원은 7일 인프라 예산안에 대한 토론 종결 투표에서 찬성 67대 반대 27로 인프라 투자안에 최종 표기를 붙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공화당은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 절차인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처리를 저지할 전망이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려면 상원의원 전체 100명 가운데 60명이 동의해야 합니다. 현재 민주공화 양당의 석수가 50대 50으로 공화당의 표가 10표 이상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추당적 인프라 법안 협상에 참여한 공화당 의원들이 토론 종결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지면서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최종 표결 시점은 아직 불확실합니다. 토론 종결 투표 후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예산안의 신속 처리에 반대하면서 30시간의 토론 시간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척시모 민주당 상원 대표는 8일 정오에 최종 투표를 위한 절차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슈머 대표는 토론 종결 투표 후 쉬운 방식이 되든 어려운 방식이 되든 우리는 인프라 법안 처리를 하게 돼 있다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공화당 의원들에게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취임 초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운 인프라 투자 예산안에는 도로와 철도, 광대역, 수도 등 공공사업에 필요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국가 채무 증가를 우려하며 대규모 정부 지출에 반대해왔습니다. 미국에서 하루 평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 자료에 따르면 8월 첫 주 평균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10만 1,000명을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집계하는 1일 평균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긴 것은 올해 2월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 6월에는 만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에서 다시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델타 변이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 성인 가운데 최소한 한 차례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비율은 70%가 조금 넘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국 올림픽 대표 선수단과 화상 대화를 갖고 선수들의 노고에 치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7일 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미국 국가대표 선수들과 화상으로 대화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선수들이 너무나 자랑스럽다며 여러분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를 상기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오는 가을에 도쿄올림픽 선수단을 백악관으로 초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7일 도쿄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여자 육상 400m 계주결선에서 올림픽 7년 연속 우승을 거뒀습니다. 미국은 이로써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 39개와 은메달 41개, 동메달 33개 등 총 113개로 가장 많은 메달을 따내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한국은 금메달 6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0개 등 총 20개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도쿄올림픽은 8일 폐막식을 끝으로 17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북부 자우지안주의 주도에 진격했습니다. 자우지안주 의회 모하마드 카림 의원은 7일 탈레반이 자우지안주의 10개 도시를 장악했으며 주도 시베르간에도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정부 측은 하지만 시베르간이 탈레반에 의해 완전히 장악된 것은 아직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목격자들은 탈레반이 시베르간에 공습을 퍼부으며 시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탈레반 죄수들을 풀어줬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앞서 탈레반은 아프간 남서주 님르주의 주도인 자란즈를 점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미군이 아프간에서 철수 작업을 시작한 이후 이 주도가 탈레반에 의해 점령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아프간 내 34개의 주도가 탈레반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북한 내일 평안도와 황해도는 오전에 맑은 후 오후에 구름 많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함경도는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4도로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이 바다의 물결은 제9호 태풍 루핏의 영향으로 동해북 밭바다는 1에서 4미터로 높게 애겠고 서해북 밭바다는 0.5미터로 애겠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김현숙이었습니다. 8월 8일 일요일 VOA 저녁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